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도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로마의 신앙 공동체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9년경에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죠. 그 당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6년 후에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중에 상당수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남아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주도권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이 두 그룹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세워가는 데에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런 논리적인 성경적인 이런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된 로마인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의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온전히 선교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과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것은 이제 고급 성경 퀴즈에 나올 법한 문제인데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각 장에 어디에 있는지를 달달달 외우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록이 있으니까 뭐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자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난 지 8일 되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장에 10여 년씩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긴 인생 가운데 10년의 중요한 사건이 한 장씩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5장은 의롭다함, 16장은 이스마엘 탄생, 17장은 할례 시행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후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겠습니까?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할례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그들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을까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희들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으면 어디 가서 할례 좀 받고 와. 뭐 그래봐야 뭐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나와는 급이 다르겠지만 뭐 이런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이제 교회 안에서 아무한테도 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것을 만약에 내세우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호응을 얻으려고 했다면 교회는 분열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치밀하게 논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이방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길 만한 그런 믿을 만한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할례 훨씬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가 유대인들의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의롭다함 칭함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무슨 이 단전에서 쫙 끌어올려서 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브라함 혈통적 후손들도 아무런 비교 우위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로마인들의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할례 무할례 논쟁은 뭐 끝이 납니다.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의 복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는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 교회 그 공동체 안에 편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하나로 묶는 그런 축복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상속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뭐 그의 운명을 또는 그의 가문의 앞으로의 상황을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복이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누가 이 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 즉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무의미해지고 약속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복을 상속하게 되나요?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약속,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 후손이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고, 혈통적 후손이 아니어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 영적인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노래 부르면서 자랐는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류 신자들이 아니라 모두 믿음으로 인류 신자가 되는 것이죠. 모두 믿음으로 그 언약적인 축복을 계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다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참 우리에게 잘 다가왔는데, 이것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 적용해야 될 때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갑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로마와도 같은 이 도시 가운데, 또 우리 사는 이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30여 년 전부터 계셨던 분들도 있고, 10여 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또 뭐 최근 3년 이내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도 있고, 또 상황적으로 또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만큼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타 교회에서 직분 받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경과 상황이 각각 다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또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쓰임 받았던 것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조건을 자랑하는 순간 이제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직면했던 그런 목회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개척 멤버나 또 새신자나 또는 파라무스를 아는 사람들이나 노르두만 아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육감만 아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드렸던 찬양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단순한 신앙 선배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